오늘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에서 온 편지 23번 권세를 대하는 기본 자세인데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지만 읽으시면서 별로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오늘 같이 한번 뭐라고 펼쳐가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챙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출처, 소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출처. 두 번째는 여기는 복종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좀 더 순화해서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함, 선함의 행실, 양심의 의거에서 쭉 하는 선함.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출처입니다. 모든 힘, 파워의 출처는 어디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얼마 동안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달랐겠지만은 동파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이 되니까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것이 중단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정전되었다라는 말도 썼지만은 파워가 나갔다. Power is out. 이런 말들을 종종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power, 권세, electricity, 전기 다 같이 한 통속으로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사랑 생각하지만은 사랑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가슴이 설레서 안다. 왼수니까 안다.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힘, 파워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기처럼 나가버리니까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파워는 권세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하고 좋고 조금 더 붙인다면은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파워를 생각할 때에 전기라 이렇게 되든지 간에 자연 속에 전기가 선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힘을 분배하는 이 기관까지 정부 기관이든지 또는 뭐 우리가 정부에서 와서 관공서마다 와서 라이센스 주고 책값하고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교통경찰 한 명이라도 그 평상복으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유니폼을 딱 입으면은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힘이라는 것은 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것처럼 electricity, 파워가 선물인 것처럼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서 재난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파워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족 안에서 파워든지 뭐가 될지 없는 곳이 없어요.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기본 전제는 이 모든 파워는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선한 의도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요거 처음 받아들이실 때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딱 반응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많이 유행하는, 그래서 벌써 질자가 붙으면 반복되는 행동인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에다가 질자가 붙어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힘이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는 반증입니다. 갑과 을로 사회의 한 집단에 치우쳤던 그 파워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집행되었던 그 파워가 이제 평행되게 균등점을 찾아가려는 몸부림 같은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하는 말은요, 갑의 입장에 있는 누구라도 처음에 맨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1절이, 1절 첫 부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갑과 을을 이야기하겠지만 내게 갑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도 누구에게는 을입니다. 끊임없는 먹이사슬로 돌고 도는 거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은요,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서 파워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자와 피해를 그 가해자로 되어 있는 이 구도에서 이 생각을 돌립니다. 왜냐하면요, 갑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힘이 없는 을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너는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괜찮아라고 그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힘보다 그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힘이 무서워서 자기 인격이 망개져도 복종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힘에 대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관과 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도둑이 들었어요. 칼을 들고 위협하는데 그 권사님이 마음에 저한테 나중에 그래. 칼이 무섭지가 않더라. 그 네가 암만 그래봐야 칼을 잡고 있는 거가 하나님이시고 손끝 하나도 꼼짝하지 못한다. 혼자 집에 있는데 칼을 들이대고 하는데 밥 먹었나? 밥 먹었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칼을 땄는데 사실은 좀 굶었어요. 밥이나 먹고 하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시골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 들어주고 네 직장 없어서 그렇지. 구해줄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재판정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하는 예수에게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협박합니다. 내게 말하지 않으려 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예수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내가 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거기에서 지금 누가 지금 재판장의 입장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네 죄보다 네 넘겨준 사람이 죄가 더 많고 넌 사실 빌라도 너는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하는 거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출처인 걸 아시고 예수는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 세력 밑에서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예수와 바울. 힘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수용적이고 긍정적일까? 힘이 로마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행사하는데여도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힘이 사랑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시고 그리고 교회와 크리스천은 교회는 그 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고 크리스천은 예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인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기독, 사실은 교 안 들어가도 돼요. 기독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힘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가, 그 믿음이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진 지가 지금 선년이 훨씬이 지나가도 개신교가 거기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갈라서 나왔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교회는 지금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지나가 있어도 그 세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반증입니다. 이제 3절에서 4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안관들은 하는 시작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은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손에 그 힘을 이렇게 돌려받는, 빼앗긴 힘을 내 손으로 돌려받는 그런 힘을 이양받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까? 치안관, 조세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세금 거두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로마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때 그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있으리라는 것도 드물고요. 있어도요. 쉬쉬거리고 숨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로마의 관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묘지 속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유적을 발굴해보면은 밖에는 집이 이렇게 멀쩡한 집인데 그 집을 들어가서 보면은 집이 벽을 다 터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당으로 집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을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낮에 떳떳하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주로 드리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는가?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첫째로 눈치를 안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서는 교인들이 왔는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노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시간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 일해야 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읽어보시면은 성찬식 할 때 먼저 밥을 먹고 뒤에 성찬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와야 되니까 밥을 다 못 먹었는데 배부른 주인들이 먼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잖아요. 주일날 친교를 다 먹고 나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투덜투덜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왔는데 왜 밥을 이랬냐? 이래가지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왜밥 가지고 싸우느냐?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을 너무나 좀 어색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요. 목사님 이런 분 말고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을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피 가운데서 쌓여진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고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예외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된 세대에 살아서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예수 믿어서 뭐 그렇게까지 잘된거 대단하게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고, 자식도 더잘 되는 것 같고, 몸도 더 건강한 것 같고, 노는 것도 더잘 노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꾀죄죄하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정성입니까?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라는 분이 사실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영양가 없고, 바보고, 멍청이고, 어리석고, 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그렇게 쓰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럽니까? 예수의 사랑이 예수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는 아무리 위세가 등등한 로마라도 거기 치안관이라도 집정관이라도 무슨 와서 힘을 부리고요 하는 사람이라도 그 힘을 궁극적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갑에게 힘이 없는 을이 눌려서 할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빨리 힘을 키워서 갑이 돼야지, 이거 아닙니다. 항상 내 위에 올라가 보면 또 있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행사하는 집단이 주는 힘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그 힘을 과시하고 푼 성향이 있습니다. 갑질이라 그러죠. 또는 반대로요. 을의 입장에 섰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 힘에 눌려서 아부하거나 아양 떨거나 아니면은 나는 오기가 있지. 그렇게는 못해. 오기로라도 울컥 반항하고픈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지게 되면은 아예 사람 자체가 반항의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얼마나 그러기가 쉬운지요. 대상이 없어져도 사람 자체가 굳어지면은 너는 매사가 반골이라 그러죠. 매사가 거기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자기가 힘을 가졌으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인다고 밑에를 갑질시키는 것도 그것도 문제. 나는 평생 을로 생각하면서 이미 힘이 있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마음속에는 을의 피해의식이 가득되어 있는 것. 갑과 을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힘을 가진 자와 또 힘을 더 가지려는 자와 힘을 사이에 든 전쟁터로 변한 가정, 교회, 직장, 세상, 관계. 파괴적이고요. 황폐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최후의 만찬에서요. 끝나시고 난 다음에 성찬식 끝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노예가 하는 일을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은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은 좌의정, 우의정 거기 대해서 제일 그 힘을 썼던 그렇게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큰손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몇 사람 큰손이 나옵니다. 신약에 마가의 어머니가 큰손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손들이 나와요.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희생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도 거기 대해서 제일 수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되고 나면은 나는 오른쪽에 형님은 왼쪽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지금 김칫국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했던 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순종이란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뀐 사랑의 세계에서는 제일 많이 순종하고 제일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너희가 종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큰 그림 안에서 권세를 제 위치로 세워가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는데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권세가 잘못되게 이해되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권세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느냐라는 그것을 바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권세는 파워지만요. 권위는 authority라 그럽니다. 저 사람은 권위가 있어. 그것은 그 사람은 거기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입장에 가게끔 그것을 만드는 역사가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기 양심을 생각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은요, 지식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아, 그 전에 몰랐던 거가 내 양심에 꺼려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점이요. 저 사람이 내가 할 때에 초점이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다가 저 사람이 하는 데 대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선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라. 거기에만 초점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하는데 내가 혼자만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남이 죄 짓는다고 내가 따라서 죄 지을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그 사람에게 너의 궁극적인 초점은 단순히 복종하는 데에 저 사람 시킨 대로만 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종의 인격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가 돼요. 복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 밑에서 복종을 계속하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게 울분이 생기고요. 피해자가 생기고요. 그 마음에 생기는 것과 복수심이 생기고요. 나중에 그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한 것도 억울한데, 인생을 망친 것도 억울한데, 내 마음까지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선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여기에다가 초점 맞춰서 가라는 겁니다. 나는 파괴된 세상의 한 구석에서 부서진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양심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그렇게 너는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의도로 행동으로 이것을 바꾸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단 여기에 대해서 관세, 조세 나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종업원도 되겠고요. 때로는 주인도 되겠고요. 때로는 카스면 되겠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또는 이렇게 경찰관도 되고 누가 될 수가 있든지 간에요. 그 구조하에서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첫 번째는 나는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힘에 대한 굴곡된 질서를 내 것으로 지금 내 힘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선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오리를 따라가면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 시키는 것. 근데 십리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병정이 와서 짐 들고 가라 그럴 때에 나는 네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 대해서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타임 페이스대로 내가 행동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고 나의 양심의 선언이고 나의 그 의로움을, 의기로움을 세상 앞에 내어놓는 떳떳한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끊임없이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올바른 천국의 의기를 세우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힘에 대해서 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저 부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선한 것을 이 세상에 밝혀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줄 이제 또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사명에 감당시켜 주신 것, 동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이제 저희들의 삶의 힘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40장 통일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도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주의 이 굴곡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일그러지고 잘못된 힘의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 구도에 갇혀서 끊임없이 파괴와 황폐만 일으켜 살던 저희들을 웬사랑 웬은혜로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선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꾸미시되 당신의 아들을 투자하실 것을 아시고도 사랑 하나로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의 역사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드러나지 않으시게 겸손으로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 주며 격려하며 섬세히 모든 환경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힘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회복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에게 맡겨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세상 위에 성령의 놀라우신 일곱 영의 역사가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남은 평생 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